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억만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모으시며, 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8번에 걸쳐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8번에 걸쳐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며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범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기도에 관한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순서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등등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비록 주기도문이 몇 구절 안 되는 짧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해설하면은 그 내용은 대단히 방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문, 그리고 간청, 간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이고요. 또 간청하는 내용은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고, 둘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고,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이고 다섯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은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크게 서론과 또 간구하는 여섯 가지 내용과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말씀은 주기도문의 서문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즉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자상하고 온화한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주 자상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친절한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는 자녀들을 아주 사랑하고 또 세심하게 돌보고 또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에 대단한 친근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요라고 하는 호칭에는 바로 그와 같은 친근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써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을 때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가면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결단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누가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갓난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동일한 진리가 나와 있는데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되고 회심하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녀들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또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뀜으로써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행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서 제외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그런 자들이니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단히 복된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단히 친밀한 정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그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거기 다정하고도 친밀한 정서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그 자녀의 그 마음, 아버지를 향한 친밀한 그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것은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친밀함,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그렇게 하였고 5절에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또 25절에서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칭할 때에 계속적으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친밀한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기에는 친밀한 정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친밀한 하나님을 향한 정서로부터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신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친근한 정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친밀하고 친근한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단순히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만 하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님을 깨우쳐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다.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자녀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가족이지요. 얼마나 많은 그 가족들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는데 여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 있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는 그처럼 많은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처럼 많은 자녀들을 가지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진리들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다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나와 같이 기도하는 또 다른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런 연합정신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존재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성도의 교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 그 성도의 교제죠. 그러나 기도를 서로 해주는 것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대단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물론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이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고 그들 또한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해야 되고요. 또한 서로 기도함으로써도 함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되 반드시 연합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호칭에 한 가지를 더 붙이셨습니다. 아버지여라는 것으로 만족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셨고요.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붙이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인식하고 기도하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니엘 4장 34, 3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여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대단히 높고도 크신 분이고 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대상은 땅에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식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대상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땅에 속한 존재이지요. 그들은 땅의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스스로 갈 수는 없고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죠. 사람들은 우상을 때로 이곳저곳으로 옮겨놓지 않습니까? 우상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땅에 고정되어 있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땅 위를 걸어다니죠. 또 땅 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또 땅을 일구어서 거기서 나는 걸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여 계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하였고 또 시편 104편 1, 2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빛에 쌓여 있으시며 또한 종기와 본의를 입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즉 우리의 기도를 바르시는 분이 높은 하늘에 계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또 기도하는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처하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4장 19절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물며 흙집에 살며 흙집에 살면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건 흙집에 불과한 것이지요.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처럼 아주 초라하고 비천하지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참 대단히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자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신비롭고 놀라운 그러한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는 것, 또 아뢰는 것,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참 신비하고 또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겸비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겸비한 마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에 보면은 겸비함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리의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의 기도 얼마나 참 겸비합니까? 얼마나 겸손한 그런 기도입니까? 멀리 서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가까이 나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시며 우리는 아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리와 같이 이 겸비한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신지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고는 이 말이 또 한 가지 그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는 것도 동시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이 땅을 배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그 즉시로 하늘을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즉시로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곳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걷고 있는 순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순례자로서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늘로 그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들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한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들인 것을 인식하고 또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문의 서문에 해당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분명히 돌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도우셔서 마귀와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분명히 이렇게 해 주실 것이죠. 넷째로 성경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반드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서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분명히 천국을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분명히 영혼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부유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해야 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그렇게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처한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